언론
여기 국민 라디오
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또한 오후 3시에는 일종의 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화문이었다가 장소가 시청 앞 광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차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최행국 선생님이 쓴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학자 김근수, 행동하는 예술을 쓴 분입니다. 독일과 남미에서 오랫동안 성서와 해방신학을 공부한 김근수, 그분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신학연구의 중심에 놓고 있다고 합니다. 교황방한을 맞아서 신학자 김근수가 교황과 나라는 책을 최근에 내놓았는데요, 교황들의 역사를 통해서 가톨릭교회를 보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김근수님은 교황에 대한 우상숭배나 가톨릭교회의 이익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개혁 그리고 사회개혁을 외치는 교황을 신학자 김건수님은 아주 공정하게 전하려 교황과 나라는 책에서 공정하게 전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자와 권력자들 편에 서 있는 한국 천주교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한국 천주교회의 전반적인 행태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영국 교황학원 이사장의 얘기입니다. 부자들을 편드는 정진석, 염수정 추기경의 처신 정말 못마땅하다고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자마자 어찌 그렇게 가톨릭 교회가 부자들과 권력자의 편에 서고 말았는지, 돌변하고 말았는지 분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방한 일정을 보고 크게 실망하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보지도 않는 일정이 과연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어울리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교황을 아예 망신주리고 짜놓은 일정 같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을 누가 짰겠습니까? 바로 최영국 이사장이 얘기하는 부자와 권력자들의 편에 서 있는 염수정 그리고 정진석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짜놓은 일정입니다. 교황을 아예 망신주리고 짜놓은 일정 같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반해서 대한민국의 이 쪽팔리는 추기경에 반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한국 사회와 종교가 바로 개혁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배울 점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자 김근수의 교황과 나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추천하는데요. 저도 최영국 교황학원 이사장의 권유에 따라서 이 책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더운 여름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근수님의 교황과 나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국 가톨릭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은 훌륭한 분이지만 한국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결코 훌륭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유하면서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선거 때마다 매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서민들을 위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 복지를 하겠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정당이 항상 표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진석이나 염수정 같은 추기경이 부자와 권력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듯이 그 정당 역시 부자와 권력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이익을 지켜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그들을 향해 투표를 합니다.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썼던 홍시아 선생님이 과연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을 자격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당에 표를 던졌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홍시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오늘의 리딩은 최혜윤 아나운서 휴가 관계로 김용민 아나운서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불손하면서 솔직한 질문을 던진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포함된 자에서 배제된 자로, 안정에서 불안정으로의 일방통행밖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묻고 싶다. 어느 정당의 표를 주어왔나요? 오늘 국가폭력과 정치권력의 무책임에 의해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묻고 싶다. 지금 이 시각 권력집단의 횡포와 무능 앞에 원통함과 억울함,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던질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렇지만 불경한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던진다. 그동안 어느 정당의 표를 주어왔나요? 이유는 단순 명료하다. 이 땅의 지배 세력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능멸하면서도 계속 지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묻고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앞으로도 강정과 밀양의 분통함, 세월호의 참담한, 군대에서의 억울한 죽음들, 굴종만 강요당하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홍시아 선생님이 던지는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배반하는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한 그 억울함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홍시아 선생님은 이렇게 계속합니다. 요컨대 노동자이고 서민인 내가 오늘 그들을 지지하고 표를 준다는 것은 내일 내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호소를 들어주는 대신 그런 나를 억압하고 배척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귀족에게는 그의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사회 자리 잡으려면 노블레스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배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블레스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처럼 민주화 또한 지배 세력들이 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지배하기 어려울 때 그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6.25 선언이 왜 나왔습니까? 노태우가 착해서 6.25 선언을 했습니까? 전두환이 쫓겨나고 자기 자신도 쫓겨날 위기에 놓이니까 직선제를 비롯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는 6.25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든 민주화든 오늘의 한국 지배세력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계속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힘이 있기 때문인데 정말로 비극적인 사실은 그 힘의 적지 않은 부분이 그들에게서 없는 자라고 무시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무시당할 노동자들과 서민에게서 그들의 힘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내 자식들이 왜 그 차갑고 캄캄한 곳에서 속절없이 죽어가야 했나요? 라는 당연한 물음에서 비롯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를 외면하는 집권 세력을 비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진상규명에 무엇이 두려워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배제하려 하고 그것을 논리가 아닌 쪽수로 밀어붙이려 하는가. 이 물음 하나로도 우리는 그들의 안면몰수, 후안무치의 성격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치 세력에게 매번 표를 줌으로써 그들에게 그럴 수 있도록 쪽수를 채워주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알려주고 당신 또한 배반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 우리는 쉬운 일을 주로 한다. 각자 자신의 지적, 윤리적 우월감을 다독거리면서 다만 평가하거나 개탄할 뿐 이웃을 설득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다. 송구한 말을 덧붙이자면 이 글을 읽는 한겨레신문 독자의 대부분도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미디어 입동자와 국민TV의 조합원들이야말로 가장 앞서 있는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2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2만 7천 명. 작다면 작은 숫자지만은 그러나 결코 작은 숫자 아닙니다. 설득하고 심지어는 꼬드겨서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방송을 듣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실천하는 그야말로 그 어느 우리 사회에 꼴보기 싫은 지식인들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이 저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시아 선생님도 협동조합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가장자리의 이사장님이고 저희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이런 협동조합을 해보셨기 때문에 남들에게 지적 우월감만 내세우고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고 남을 설득하지도 않는 그런 세태에 더 많은 실망감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상 나와 생각이 다른 남을 설득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 한국처럼 사회화 과정에서 각자의 의식세계 형성에 관한 자기성찰적 물음이 생략된, 소거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지만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떤 경로로 갖게 됐는지 물을 때 비로소 생각하는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자기 생각에 대해서 회의할 줄 모르고 다만 고집만 할 뿐이다. 각자 생각의 문이 닫혀 있으니 소수의 사회 구성원이 남을 설득해 보기도 하지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이 설득하기를 포기한다. 가령 부부 사이에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열린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모아가려는 모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택한다. 얘기를 꺼내봤자 말다툼으로 끝나는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처지에 있어서 동일체이며 몸을 섞는 부부 사이에도 설득하지 않고 설득되지 않는데 과연 누구를 설득할 수 있을까? 남을 설득하지도 않고 설득되지도 않는 사회,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이미 존재의 완성 단계에 이른 사회, 다만 남을 규정하기만 하는 사회는 그렇게 굳게 자리 잡혔다. 오래된 격언이 있다. 생태적 인식이 결여된 오래된 격언. 잡초는 없앨 수 없지만 뽑을 수는 있다. 이 말에 비추어 말한다면 우리는 잡초를 없앨 국리만 할 뿐 아무도 잡초를 뽑지 않는다. 아무도 주변에 잡초를 뽑지 않으니 다시 말해 주위 사람을 설득하지 않으니 세상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 국리는 더욱 대중의 현실과 멀어져 사변적으로 흐르거나 극단주의로 치달을 위험을 안게 된다.
잡초는 없앨 수는 없지만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앨 수 없는 그 잡초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고담친 눈을 나눌 뿐 뽑는 행위, 실천을 통해서 이 사회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그야말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7년이 난 기괴한 사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불과 7년 만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두운 나락으로 치달을 것인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홍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 글은 마침 광복 69주년 민주공화국 공포 66주년을 맞는 날에 실린다고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념하기보다는 착잡함, 씁쓸함을 넘어서 비통함과 함께 과연 이게 국가냐?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불경한 물음, 이게 과연 국가냐? 라는 물음도 결국은 친일파라고 부르던 일제 부역 세력이라고 부르던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그렇게 얘기해야 할 겁니다. 민주공화국이라면 무엇보다도 공공성, 공익을 담보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다시 설득을 합니다. 다른 왕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을 설득하기를 포기했고 스스로 설득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단언컨대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 추억의 한 조각으로 회상할 만한 조직하라, 학습하라, 선전하라 라는 슬로건, 이런 사회운동의 기본 원칙과 관련지어 볼 때 우리는 학습도 하지 않고 선전도 하지 않습니다. 남은 건 오로지 조직뿐이니 조직 이기주의 가치관과 내부에서 알량한 권력을 놓고 다투면서 외부의 극복 대상에 비해서 내부의 경쟁 대상에게 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설득되고 이웃을 설득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만큼 사회운동은 건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역량을 내부로 꼬이게 하고 소진시켜 결국은 질이 멸렬 상태에 이르는 게 오늘날 우리의 자화성이 아니냐라고 시민운동에 대한 반성까지 홍지아 선생님 하시는데요. 정말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 이런 질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지아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설득되기와 이웃을 설득하기 거듭 말하지만 무척 어렵다. 하지만 무릇 어려운 일일수록 의미가 있으며 쉬운 일일수록 의미가 없는 법이다. 사회운동의 기본 원칙인 조직하라, 학습하라, 선전하라 예, 빗대어 이웃을 설득하는 원칙으로 집요하라, 성실하라, 겸손하라 이것을 제기해본다. 무엇보다도 집요해야 한다. 쉽게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다. 주위의 노동자와 서민에게 묻자 어느 정당에 표를 주어왔습니까? 라고 그리고 설득하자. 집안에서도 동네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성실하고 겸손해야 한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인데 이웃을 설득하겠다는 나 또한 선배에게 빚진 자이며 앞으로도 스스로 설득되어야 하는 미완의 존재라면 응당 그래야 하지 않을까.
홍세아 선생님의 이 충고는 정말 새길 만한 충고입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가장 경멸하는 그 인간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 나갈 겁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열대를 가지고 있다 나온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점 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점 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어고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만.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정말 고아 못자고 뻔뻔스럽게 이럴 때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한다. 야당하고만 접촉해서 곤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 달 동안 유가족들이 국회 본관 앞에 앉아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먼저 찾아와 말을 건 새누리당 의원 단 한 명도 없었다. 유가족이 왜 야당하고만 대화를 하겠느냐. 새누리당은 대화 요청을 해도 만나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호 대책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항상 거짓말만 입에 달고 삽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경제를 포기한 야당, 옛날에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라고 그러더니 요즘 경포야라고 또 지랄을 합니다. 그래서 발목잡기를 그만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청와대가 선정한 19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19개 민생법안 중에서 5개는 2012년에 발의된 겁니다. 8개는 2013년에 발의된 겁니다. 그토록 경제 살리기가 급하다면 13개는 이미 통과되어야 될 법안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야당 발목 운운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일보가 세월호 전국 파탄을 막을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는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들어보시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깨지면 협상은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파기는 여의도 정치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초반부터 신뢰의 축이 무너진 가운데 오늘로 100일을 맞는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가 남은 1년 9개월 동안 협상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그러나 협상이 깨지면 남는 건 전쟁이라는 오랜 격언도 여야가 새겨들어올 필요가 있다.
정치의 파국이 초래할 결과를 여야 모두 잘 알 겁니다. 강경파에 휘둘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지도력 부재에 있던 이게 이제 주로 일반 언론들의 프레임인데요. 강경파에 휘둘렸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한국일보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닌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나마 중도적인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뜻에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강경파에 휘둘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지도력 부재에 있던 그리고 박영선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있던 야당의 합의 파기 원인과 잘못을 따지는 것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한국일보의 시각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게 당면 과제라는 거죠. 야당의 합의 파기와 재협상 요구 이후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선 대표는 여당 수뇌부가 자기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이완구 대표는 야당에 잘못된 신호를 줄까 두려워 전화하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이대로라면 19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처리도 난망입니다.
사실 합의 파기라고 하지만 야당이 전면적인 틀을 깨자고 나선 것은 아니다. 특검 추천을 다시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맡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상설 특검 규정을 따르자는데 이의가 없다. 다만 법무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등 치진으로 구성되는 특검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인 4명 가운데 야당 몫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다. 당초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특검에 야당 추천을 언급했던 김무성 대표의 약속을 보더라도 감안할 만하다. 물론 여야가 특검추천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 각각 자신의 입장을 관철한 기존의 합의의 틀에서 보자면 새누리당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추천의 몫을 더 가지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특검의 성격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
여야 간의 쟁점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세 개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특검 추천권이었습니다. 결국 박영선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서 특검 추천권마저도 따오질 못했던 겁니다. 지금 법대로 특검 추천이 되면은 아마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과 특검 후보와 그리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두 명이 복수 추천될 겁니다.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결국은 수사권, 기소권도 포기하고 특검 추천도 그 특검도 결국은 박근혜 입맛에 쏙 드는 특검이 임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박영선이 욕먹는 거예요. 그 특검 추천권은 새누리당이 어려웠을 때 재보선 전에 김무성 대표가 특검 추천권은 양보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검법상 과반수 찬성으로 특검 추천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편향적이거나 부적절한 인사를 배제하는 방식의 합의만 있다면 여야나 유족이 만족할 만한 특검을 추천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는 겁니다. 리더십이 흔들리는 야당을 견인해 나라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국정운영을 맡고 있는 여당의 책임이라는 거죠. 더욱이 청와대 등 여권의 자세로 볼 때 세월호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이 통과 이래 그칠지도 모른다는 유족의 우려도 감안한다면 여당이 유연한 자세나 합리적 대안을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파국을 막을 여당의 정치력이 요구된다라고 한국일보 사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야당의 몰락, 야당의 비극입니다. 여기서 만약 여당이 조금이라도 양보한다면 또 김무성의 결단으로 포장될 겁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둘러리에 이어서 김한길과 안철수는 박근혜 둘러리였습니다. 이제 박영선은 김무성 둘러리로 전락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박영선 대표가 내놓은 해법이 당내에서 또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 그 자체도 아마 새누리당은 문제로 볼 겁니다. 박영선 대표가 여당이 주장한 균형적인 불만족은 균형적 불만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진상조사의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나 유족의 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다라면서 균형적 불만족은 여당에게도 적용하라. 즉 좀 양보하면 여당이 어떻게든 끌고 가라. 이런 충고인데 사실 유족이나 혹은 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요구 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만은 한국일보의 이런 사실들이 어쩌면은 또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선일지는 모른다라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보도 보고 기가 막힌 보도 하나 봤을 겁니다. 해경이 그야말로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경각의 그 순간에 깜빡 잊고 구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즉 법정에서 해경 정장이 상부에서 선체 진입하라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당황해서 깜빡 잊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는 사고 초기에 태선 방송을 했다라고 허위 주장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거짓말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런 훈련을 받아보지 못해서 생각도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해경이 스스로를 반성하기는 그냥 거짓말을 하고 근무일지를 훼손하고 은폐 조작을 했습니다. 해경의 무능만으로 또 국가의 무능은 전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참사의 최종 책임을 유병은 일가에게 돌리려고 했던 시도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경 정장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당황해서 선체 진입하지 못했다는 그런 증언도 기가 막혔지만은 새누리당이 대신 박근혜의 실종된 7시간을 해명하는 그 해명 내용을 들어보면서도 정말로 진실로 기가 막히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여전히 납득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골든타임 7시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일부를 공개했지만 이미 드러난 것 말고 새롭게 밝힌 내용이 거의 없다. 보고가 올라간 구체적인 시간대별 내역을 추가했을 뿐이다. 청와대의 찔끔찔끔 공개에 기존의 의문은 가시지 않고 새로운 의혹만 돋아난다. 형식부터 문제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 답변서를 하면서 발표했는데 옹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니 무언가 떳떳하지 않은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할 여당의 특위 간사가 청와대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도 새누리당이 청와대 하청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친박이 장악한 새누리당은 박근혜 홍위병에 불과합니다. 청와대의 명령을 따라서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하청정당에 불과한 겁니다. 조원진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간사람 사람이 청와대 해명서를 들고 와서 청와대가 해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라면서 청와대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의 여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무성이가 폼 잡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청와대 하청정당이고 청와대 눈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정당인데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모두 21차례의 서면 또 유선 보고를 받았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 동안에 18차례 보고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고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두 차례 의례적인 지시를 내렸을 뿐이다. 190명 추가 구조 보도가 오보로 확인된 뒤에도 아무런 지시가 없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로 진실로 박근혜 대통령의 IQ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무려 18차례 플러스 더 보태면 21차례나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전혀 인지조차 못한 채 7시간을 허송세월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실로 박근혜 윤리아나 댓글려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고 아니 책임까지는 못 진다 하더라도 운영할 만한 그런 지능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 진실로 회의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어떤 조처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한다. 대통령이 누구와 만나 무슨 내용을 상의하고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각각의 보고를 어디서 받았는지 대통령이 과연 보고서를 읽기나 했는지도 알 길이 없다. 보고는 많았는데 대통령의 조처는 없는 셈이니 보고서가 잘못됐거나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21차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21차례나 보고를 했는데 별거 아니다라는 보고를 했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별거 아닌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 머리가 나빠서 대통령을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던가 아니면 직무를 유기했던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히 7시간 만에 중대본 방문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유명한 이야기. 희생자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데 왜 발견이 어려우냐. 도무지 세월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울어져서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 가만히 있어라 라는 방송을 듣고 선내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차오르자 구명조끼 때문에 밖으로 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는 그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7시간이 지났지만은 전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기초적인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보고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질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일에 쌓인 그 의문의 7시간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구조를 기다리다 죽어간 시간입니다. 그 7시간만 제대로 관리했어도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은 살아났을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귀중한 골든타임에 대통령이 성조차 파하지 못한 채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비단 세월호 유가족만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입니다. 유족들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는 이유도 도대체 그 7시간을 대통령과 정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진상을 밝히라는 겁니다. 7시간은 이미 국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 뜨거운 쟁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개망신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정윤회하고까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롯데호텔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이런 개망신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로 외교 문제까지 번졌고 그리고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를 했습니다. 감추고 숨긴다면 청와대에 큰 낭패 볼 겁니다. 여전히 납득 안 되는 대통령 골든타임 7시간. 이 부분은 교황의 방안으로 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황 방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임하면서 이 땅의 기득권자들과 권력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관심을 교황께서 더 환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흘려 지나갔다가는 보십시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벌써 그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금치 못하면서 오늘 라디오 핑 순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국장 감사합니다.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